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의전 경호 보도 실무 회담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오늘 회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측에서는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신용욱 청와대 경호차장이 참석했습니다. 북측에서는 수석대표를 맡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신원철, 리현, 로경철, 김철규, 마원춘 대표 등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실무자 6명이 참여했습니다. 남측 보도부문 협상대표로 회담에 참석한 권혁기 춘추관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충분히 회담을 했고 해야 할 논의는 다 했다고 말했지만 최종 결정 전까지 회담 내용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은 이번 회담에 이어 2차 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일정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 중에 있지 않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중국이 최근 고율 관세 보복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우리는 중국과 무역 전쟁 상태가 아니며 그 전쟁은 미국을 대표했던 어리석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문에 지금 미국은 해마다 5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와 3천억 달러의 지적재산권 손실을 보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지속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이날 언론에 시행에 들어간 보복관세 조치는 아직 아무것도 없으며 이런 것들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설리번 미 국무장관 대행과 취 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가 어제 국무부에서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은 상태라고 댄 고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어제 고츠 국장이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 보도에 따르면 고츠 국장은 김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 이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 단계에서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어떤 문제를 논의하길 원하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계획이 아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샤히드 카칸 아바시 파키스탄 총리가 내일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아바시 총리가 내일 하루 일정으로 카불을 방문해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아바시 총리의 아프간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방문은 가니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바시 총리는 가니 대통령을 만나 아프간과 탈레반 간 평화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바시 총리는 오늘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아프간과 탈레반의 평화협상을 재개하려는 아프간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긴급회의에서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에 대한 러시아와 영국의 공동조사를 요구한 러시아의 제안이 부결됐습니다. OPCW 집행이사회가 어제 실시한 표결 결과 러시아의 제안은 17개 회원국이 기권한 가운데 반대 15, 찬성 6으로 부결됐습니다. 중국과 아제르바이잔, 수단, 알제리, 이란 등은 러시아의 제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오늘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룰라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은 일주일 안에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정부 계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호화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존 설리반 미 국무장관 대행이 추이 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와 면담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전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미북 정상회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파격적 행보에 대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설리반 미 국무장관 대행이 추이 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와 면담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전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헤더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리반 국무장관 대행과 추이 텐카이 대사가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양국 간 건설적 관계 구축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설리반 국무장관 대행이 미중 경제 관계에서 공정성과 균형을 복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두 사람이 양자 문제와 역내 현안, 국제적 사안에 대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노트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미북 정상회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과 전문 인력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거나 회담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장관이 오는 10일 출간될 새 저서 파시즘과 관련해 3일 미국 공영방송인 NPR과 인터뷰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할 시간과 전문 인력의 부족, 하루 걸러 방향이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지적하며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잠재적인 핵능력을 단념시키고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여러 달과 몇 년에 걸쳐 노력을 반복하며 협상에 임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에 미국 대표부가 없기 때문에 정보 체계와 우방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맨 등 상대의 혐오스러운 말을 하다가 갑자기 김정은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자신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스스로 준비를 아주 잘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에 미국 대사가 없고 조세빈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사임했다며 외교적 사전대화가 없는 상황은 거듭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0년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고 지금도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난 미국 최고위급 관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언 파네타 전 국방부 장관도 3일 미 CNBC 방송 기고에서 불안정과 시간 부족이 미북 정상회담에 필요한 토대를 다지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엔 핵과 미사일 시험 동결, 핵무기 연료 생산과 핵무기 배치의 중단, 핵시설 사찰 등 검증 과정의 확립, 이에 대한 대가로 군사력 감축 등 재조정과 경제 원조, 영구적인 평화협정 체결 등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트위터만 날리고 이런 복잡한 사안에 대한 완전한 준비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는데 인내심이 없다는 건 비밀이 아니라고 파네타 전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잘 짜인 전략 없이 직감을 더한 자신의 성격적 강점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것으로 믿으며 회담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재앙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주요 국가안보 인사의 교체, 일부 고위관리의 상원 인준을 거치는 시간의 소요 등을 볼 때 정상회담 같은 고위급 회담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파네타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앙을 피할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장례 협상에서 검토할 사안을 큰 틀에서 합의하고 세부 사안을 논의할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선에서 김정은과 사진을 찍는 기회로 이번 첫 정상회담을 제안하거나 협상 대표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합의할 수 있는 요소와 조건이 있음을 확인할 때까지 어떤 정상회담도 연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진지한 준비, 신중한 계획, 동맹과 폭넓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 전직 관리들은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아무 대가 없이 너무 쉽게 동의했을 뿐 아니라 시간을 촉박하게 잡아 준비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과 일부 전직 관리는 이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난달 언론 브리핑에서 전임 행정부가 1992년부터 북한과 정상이 아닌 실무급 회담을 해서 진전된 게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란 독재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뿐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게 이치에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앞서 VOA에 행정부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국무부의 북한 담당 부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규모가 크고 북한과 과거 협상했던 관리들도 여전히 많으며 마크 램버트 대북정책특별부대표 등 훌륭한 외교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주 브리핑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다른 정부기관,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서 정상회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회담 준비는 거의 알려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담은 협상보다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미북 정상회담이 결정된 지가 지금 한 달이 돼가고 앞으로 회담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담 준비 상황은 알려진 게 거의 없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번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정부 특사단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 만나겠다며 전격 수락해서 성사된 겁니다.
네.
그게 지난달 8일이었는데요. 이제 거의 한 달이 돼가지만 아직 회담 날짜와 장소도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백악관이 중심이 된 실무그룹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실무그룹의 활동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서 외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여러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내부적인 준비와 함께 미국과 북한 간 물밑 접촉을 통해 실무적 사안들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한편에서는 조금 전에 그 보도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미북 정상회담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나 협상을 진행할 전문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회담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건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직접 확인하는 게 목표인 만큼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래도 역사적인 회담이고요. 미국과 북한의 정상의 회담인데 실무자라든지 고위급들이 만나서 뭐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기본적인 합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백악관은 아직 급하지 않다는 판단인 듯합니다. 이번 회담의 목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세부 절차 등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회담 준비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집중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게 회담 40일 전인 지난달 3월 15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미북 정상회담이 두 달 남은 마당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네. 회담을 연기해야 한다는 시각도 한번 짚어보죠. 이번 정상회담이 최고 지도자의 전격적인 결정에 따른 이른바 그 톱다운 형식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그 배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느 정상회담에 비해 준비가 더 치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실무 차원의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던 만큼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다소 즉흥적이고 승부사적 기질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직접 확인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계속 낙관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백악관과 국무부도 신중한 낙관론을 펴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한국 정부 특사단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과의 백채널을 통한 의사소통의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준비가 한창인 한국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준비도 미국의 큰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국 쪽의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통일외교국방장관, 국가정보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일주일에 한 차례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네.
우현에는 의제 개발과 전략 수립을 다루는 의제분과 홍보기획과 취재 지원, 소통기획을 담당하는 소통홍보분과 상황관리와 기획지원을 맡는 운영지원분과 등 세 개의 분과를 두고 차관급이 분과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바로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핵 역량 동결과 확산 방지라는 중단기적 목표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마이클 푹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푹스 전 부차관보는 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안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이상 비핵화는 어렵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는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따라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과의 인터뷰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순서입니다. 푹스 전 부차관보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진정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 think that the opening of diplomacy and the potential for a summit is a welcome change from
외교가 시작되고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압박에만 집중했고 일종의 예방 군사 공격 가능성까지 있었으니까 말이죠.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결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과의 어떤 외교 절차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미북 정상의 만남은 장기간 지속될 이런 절차의 시작도 끝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런 수사와 입장을 새롭게 보십니까?
No, I don't think that this rhetoric is new and I don't think that the message that Kim Jong-un likely conveyed
전혀 새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한국 당국자를 통해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밝힌 건 미북 정상회담과 외교 과정에서 비핵화 논의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북한으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고 북한은 이런 점을 문서화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어떤 약속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과거 북한에 많은 것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비핵화를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Well, look, I think that the failure of past commitments and agreements to
과거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합의와 약속들이 실패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할 사안들은 매우 많을 겁니다.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끝내달라고 할 것이고 인도주의 지원과 에너지 지원을 바랄 겁니다. 또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는 매우 많을 테지만 핵심은 미국과 북한이 어느 지점에서 타협하는지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중단기적인 목표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중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에너지 지원과 인도주의적 지원, 특정 군사훈련을 동결하는 상호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제한이나 동결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Yes, I mean, I think it is highly unlikely that North Korea will give up its nuclear weapons.
네, 북한이 이른 시일 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하는 게 우선시돼야 합니다. 북한의 추가 실험 동결을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일부 활동을 동결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비핵화는 당장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역량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Well, I think the reality is and has been for more than a decade now that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And so whether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상황은 10년도 더 됐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 국가인지 아닌지 여부를 미국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다는 게 진실입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10년 넘게 다뤄왔고 지금도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늦춰야 합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핵 역량을 가진 북한을 인정함으로써 한국이나 일본이 자위적 핵무장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Well, yes, I think that there are grave concerns. I have very deep concerns, and many in the United States have very deep concerns about.
매우 크게 우려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일본이나 한국의 자체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군비 경쟁은 불안정한 상황을 일으킬 겁니다. 과거 미국의 대통령들은 핵무기 확산에 모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나 한국이 핵무기를 원한다면 이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또 군사 옵션이 아닌 외교적으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look, again, I think that over the long term, it is entirely possible to denuclearize.
장기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교를 비롯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으론 북한이 단기간 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완화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 상황을 늦추면서 확산을 막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외교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는 시기일 겁니다.
지역 안보 상황이 바뀐다는 건 어떤 상황을 말하시는 겁니까?
Well, look, I think that the onus is really on North Korea to improve the security situation. If North Korea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말뿐만이 아닌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제한하고 중단하는 검증 가능한 단계를 밟을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도발 행동과 경찰 국가와 같은 통치 방식을 바꿀 의지가 있다는 점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미한동맹의 큰 부분이고 두 나라 사이의 문제입니다.
경찰 국가를 언급하셨습니다. 핵무기만큼 북한의 인권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I think without a doubt that human rights needs to be a focu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I think that the
인권이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해야 할 사안이 돼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자국민 처우 실태가 매우 불편하고 이런 인권 범죄에 따라서 제재를 비롯한 처벌을 계속 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국민의 상황을 개선할 진지한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마음이 있다는 점 역시 보여주는 겁니다. 지원 물자가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을 경우에만 말이죠.
지금까지 마이크 푹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부로부터 미북 대화와 북한 비핵화의 한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최근 북한이 한국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한 천안함 침몰 사건은 미 의회에서 2010년 이래 거의 매년 북한의 대표적 도발로 지목돼 왔습니다. 의회는 그동안 법안과 결의안에서 천안함 폭침을 25차례 넘게 거론하며 영내 안보와 한국과의 동맹, 대북제재 강화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 의회의 인식을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원은 지난달 말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서도 천안함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한국의 천안함을 침몰시켜 46명의 선원을 숨지게 했으며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저지른 이런 도발 행위 때문에 의회는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연평도 포격 사건과 2013년 대규모 사이버 공격 다크서울과 함께 한국을 겨냥한 북한 도발의 대표적 사례로 거의 매년 상하원 법안과 결의안에 등장해왔습니다. 상원은 지난해 12월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 정부가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에서도 동맹국인 한국과 영내 안보를 위협한 북한의 도발 행위로 천안함 사건을 꼽았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또 미 의회가 2016년 제정한 첫 대북제재법인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서도 대북제재 부과의 주요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배후를 북한으로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천안함 사건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인식되고 있는 건 의회가 당시 채택한 결의안 때문입니다. 상하원은 천안함 사건 발생 약 두 달 뒤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한반도 안보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결의안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지지한다며 천안함은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됐으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정전협정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최근 열린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그리고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천안함 사건은 북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소재로서 의원뿐 아니라 전현직 당국자 사이에서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말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장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보복 타격을 가했어야 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제한적인 보복 타격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Senator, absolutely. We should not only consider retaliatory strikes for lower level provocations by North Korea. We should carry them out. When the Chonan was sunk, we should have bombed the submarine base from which the submarine came that conducted that.
또 천안함 폭침 8주기를 맞는 지난 3월 26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8년 전 오늘 46명의 한국 선원들이 북한의 폭침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도발이 핵미사일 실험 외에도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3일 남조선 보수패당이 조작해낸 치졸한 모략극인 천안호 침몰 사건의 진상은 이미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천안호 침몰 사건을 구실로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고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로켓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의 추가 실험 동결을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험 발사 횟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지 못한 현 시점이 양측 모두의 협상의 적기라는 분석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한국 당국자들을 통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핵화를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제한하거나 뒤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참여과학자연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현 상황에서는 추가 실험 중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t this point on testing these longer range missiles that we've seen tested once or even a you know maybe a couple times for some of the shorter range missiles.
북한의 최장거리 미사일 화성 15형은 한 번밖에 시험 발사되지 않은 만큼 북한이 미사일 작동 여부에 대해 아직 자신을 갖기 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 역시 북한의 미사일 역량 제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실험을 하지 않고 실전 배치가 되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실험과 실전 배치 여부는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미사일 실험 동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현재까지 이뤄진 한두 차례의 실험만으로 실전에 사용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이론적으로는 미국 본토를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지만 실전 배치는 또 다른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는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을 실제로 미 본토를 향해 발사하더라도 여전히 폭발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it's a big risk if they fire toward the mainland, because next time it could just explode. You certainly cannot be sure how a missile works if you have launched it.
그러면서 러시아가 최근 실전 배치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경우 15번에서 20차례의 시험 발사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라이트 박사 역시 미국의 경우 실전 배치까지 많은 시험 발사를 거친다며 국가별로 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북한 역시 최소 서너 번의 실험은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When the United States tests missiles, they do a large number of tests because they really want to make sure that they know what the probability is that
아울러 한 번의 실험만으로 자신이 생겼다고 해도 군사용으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nd you particularly don't want to think about trying to rely on them, you know, for a military purpose. Or to think about putting a nuclear weapon on top of it and then have it blow up on the launch.
특히 여러 차례 실험을 거치지 않은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했다가 발사대 위에서 폭발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핵무력 완성을 이뤄 미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대화할 수 있게 돼 대화에 나섰다는 일각의 주장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If they want to fight a war, they certainly have to make a lot more tests to be sure that everything works how it has to work.
실러 박사는 단순히 미국에 대한 위험 목적이라면 추가 실험은 필요 없으며 만약 추가 실험에서 미사일이 폭파되면 오히려 억제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할 최고의 시기는 지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라이트 박사는 김정은은 핵미사일 역량으로 자국민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선전하다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추가 실험 없이 미사일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런 약점을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 당국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재 위반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목격돼 주목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북한 식당이 문을 닫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현지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북한 노동자로 추정되는 대규모 인파가 중국 허룽에서 포착됐습니다. 탈북 난민인권연합 김용화 회장이 BOA에 제공한 동영상에 등장한 이들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들로 작은 손가방을 맨 채 줄을 맞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인원은 약 400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현지인은 탈북 난민인권연합에 이날 포착된 북한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이들이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중국을 찾았으며 며칠 뒤 추가 노동자들이 중국에 도착할 예정이란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 버스 입장이 화려한 것이 너무 그런 것을 타고 버스 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우리 입장에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왔는데 거기 와 하고 걸어 지나가더라 말입니다. 이렇게.
김일성 배지랑 달았나?
아, 다 달았죠.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제재 결의 23715를 채택하면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더 늘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자 결의 23715호를 통해 기존 노동자의 허가증 갱신을 불허했고 이후 2397호를 통해 내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런 조치에 맞춰 중국 국가 외국 전가국은 지난해 9월 공고문에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 허가가 기존 건수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후 추가 공고문을 통해 추가 노동 허가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현지인은 이번에 목격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신규 고용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일 경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움직임은 또 다른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지난 2일 BOA와 함께 또 다른 중국 현지 소식통과의 전화통화에서 연길 지역 내 북한 식당들이 여전히 영업 중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광일 대표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뭐 식당이 철수한 게 아니고 그냥 영업 중이고 현재까지.
앞서 일부 언론들은 중국 단둥 지역의 북한 식당들이 대북 제재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연길 지역에서는 북한 식당이 폐쇄한 경우는 없다는 게 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공고문 55호를 내고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120일 안에 북중 합작 기업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 식당들은 대부분 중국 현지 사업가와 합작 방식으로 운영돼 안보리 제재 대상인 합작 기업이라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최근까지 중국은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BOA는 지난 2월 북중 교역 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800만 달러대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판매한 물품의 총액이 100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2003년 이래 처음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동참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면서 중국의 제재가 다소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문응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직후 BOA에 두 정상의 만남이 제재 완화 분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탈북 난민 인권연합과 전화통화를 한 중국 현지인은 김정은이 돌아간 이후 중국 정부의 제재 단속이 많이 느슨해졌다면서 안보리 제재 품목인 북한산 해산물 수입도 조만간 허용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현지인은 공식 무역이 아닌 밀수는 계속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BOA는 5일 중국 정부에 이번 사안에 대해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분위기가 제재 완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중국의 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자입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야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협상 결과에 따라 발효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일본 자위대가 이라크 파병 기록을 은폐한 파문이 커지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접경 지역에 주방위군을 파견하라는 포고령에 서명한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며칠 전에 미국 정부가 중국산 기술 제품 1,300개 품목에 고율에 25% 관세를 매기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 연간 500억 달러 규모 부과 방침을 화요일 미 통상 당국이 발표했는데요. 이 조치를 발효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예,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대중국 관세가 협상 전술로서 실제 발효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요. 가능하다면서 그런 것도 과정의 일부라고 답했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경제 참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제와 무역 정책 책임자들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월보로스 상무장관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지만은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시를 내릴 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커들로 위원장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관세 정책에 이견을 보인 게리콘 전 위원장이 사임한 자리에 이 커들로 위원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네.
자, 그만큼 경제 현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셨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요, 같은 날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아, 이전 정부의 실책 때문에 무역 전쟁은 이미 졌고 그 결과 매년 5천억 달러에 달하는 통상 적자와 3천억 달러 규모의 지식재산권 절취를 당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라 해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요. 만일 중국의 행동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그들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거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를 발효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또 못 박은 건 아니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윌버로스 상무장관도 중국과의 협상에 따라 관세를 발효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 로스 장관이 어제 경제전문방송 CNBC 인터뷰에서요. 심지어 총을 쏘는 진짜 전쟁도 협상을 통해 마무리된다면서 5월이 언제 될지, 5월이 될지 언제일지 특정할 수는 없어도 협상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중국도 협상을 통해서 무역 대치를 풀자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국무원이 대미 무역 현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이 이제는 협상과 협력의 시간이라면서 미국의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국채 감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국채 매각은 콩과 자동차, 항공기 수입 제한과 함께 중국이 단행할 가장 강력한 보복 수단으로 예상됐는데요. 콩과 자동차, 항공기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기기로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수단이 국채 감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고율 관세를 중심에 둔 무역 대치 상황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가 화요일 이 중국산 기술 제품 1,300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발효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달 중으로 미국 관련 업계 의견을 듣고 다음 달에 공청회를 여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같은 날 중국 정부도 콩과 자동차, 항공기 등 미국산 수입품 106개 품목에 역시 같은 보복 관세 부과를 공표하면서 역시 시행 시점을 못 박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미국 정부의 조치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달과 다음 달까지 두 나라 당국자들이 협상할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네. 언론들도 이 내용에 관해서 빠르고 또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두 나라가 발표한 고율 관세 조치를 그대로 시행하면 양측이 입는 피해가 큰 탓에 어느 정도 타협이 있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미국의 중국산 기술 제품 관세 조치는 중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개발 계획으로 수립한 중국 제조 2025 전략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주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미국산 농축산물, 자동차, 항공기 관세 부과는 미국 중북부 농장지대인 팜벨트와 자동차 공업 지역인 러스트벨트 등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일본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공식 문서를 은폐한 일 때문에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부부가 이 친분 있는 사학재단에 특혜를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재무성이 관련 문서를 조작한 일에 이어서요. 자위대가 이라크 파병 기록 문서를 은폐한 일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서 추문들이 잇따라서 아베 정권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6개 야당은 의회 조사를 추진한 한편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기록 은폐 어떤 사건입니까?
네, 1년 전에 시작된 일인데요. 지난해 3월 일본 의회가 2004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이라크 파병 활동을 기록을 매일 적은 그 일일 보고 일보를 제출하라고 방위성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자위대는 그런 문서가 없다고 이나다 도모미 당시 방위상에게 보고했고요. 방위상은 의회에 출석해서 이라크 파병 일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파병 활동 기록이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야당이 조사를 주도했고요. 조사 결과 자위대가 해당 문서를 숨긴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겁니다.
네. 자위대는 이 문서를 숨긴 것을 인정했습니까?
네. 일본 육상해상공중자위대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이 가와노 가스토시 통합망료장이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가와노 통합망료장은 배신적인 행위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면서 네. 지난해 3월 당시 자위대 당국자들이 관련 문서를 숨겼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도 앞서 이런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당시 자위대가 방위상하게 한 행동은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서를 숨겼던 이유도 있겠죠?
네, 이유를 자유대 측이 밝히진 않았는데요. 위법적인 무력 사용 실태가 드러나는 걸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해서 해외로 파견된 자유대 병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라크 병력의 일보에는 자위대가 현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과 치안 정보들이 들어있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네, 자 야당 쪽에서는 뭐 아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데 또 하나의 힘이 실리는군요.
네, 야당뿐 아니라 또 시민들의 사퇴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부터 아베 정권 퇴진 촉구 시위가 도쿄 의사당 앞에서 계속되는 중인데요. 오늘 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은 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은폐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냐라면서 네. 세계가 우리를 정상적으로 상대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힘을 합쳐 정치를 바꾸자, 민주주의를 되찾자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네,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가 나왔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에 주 방위군을 파견하라는 그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4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백악관에서 관련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이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주지사들과 협력해서 주 방위군을 이 서남부 국경에 파견해 국경 경비대를 도울 것을 지시했다고 닐슨 장관이 밝혔습니다.
네, 주 방위군을 파견하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바가 있었죠.
네, 지난 3일 유럽 발트 3국 지도자들과 회담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에 들어서고 이민법이 보완될 때까지 군 병력을 보내서 남부 국경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멕시코와 맞닿은 남쪽 국경이 안전하지 않고 이민 제도가 부실해서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 방위군이 국경 경비대 업무를 지원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경을 지킨다기보다는 국경 기반 시설 정비나 정보 수집 같은 지원 업무만 한다는 건데요. 군이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잡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현행 미국 법에는 현역 군인들은 국내에서 지원 역할만 할 수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가 법을 바꾸거나 예외 조항을 만들지 않는 이상 주방위군이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주방위군이 이전에도 멕시코 접경 지역에 파견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도 있었고요. 지난 2010년에 마약 밀수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때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주방위군, 방위군 1,200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또 2014년에는 당시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가 크게 늘자 주방위군 1,000명을 국경 경비에 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방위군까지 투입하는 것은 이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했던 연방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국경 장벽 건설과 불법 이민 근절 대책을 강력하게 의회 요구해왔는데요. 연방의회에서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주방위군 파견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4일 기자회견에서요. 연방의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의회가 미국과 행정부에 국경 경비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줄 기회와 능력이 있다는 건데요. 닐슨 장관은 그러면서 불법 월경을 조장하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주 방위군을 보내야 하는 지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이 캘리포니아주는 대통령 포고령을 자세히 검토하겠다는 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불법 이민자 관련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일일이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눈길이 쏠립니다. 반면에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주는 이번 조처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지금까지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도는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는 한때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4도, 낮 최고 10도, 남포 아침 기온 3도, 낮에는 8도, 신의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6도, 중강 아침에는 영상 1도, 낮에는 6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상 2도, 낮 기온은 6도입니다. 황해도 지역은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많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영상 4도, 낮 최고 10도. 개성 아침에는 5도, 낮에는 11도. 사리원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1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도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 9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영하 2도. 원산 아침 기온 영상 1도, 낮 기온 6도. 청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5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기온은 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오전에 비 또는 눈 예보가 있고 서해는 흐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4월 5일 목요일 밤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의전 경호 보도 실무 회담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오늘 회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측에서는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신용욱 청와대 경호차장이 참석했습니다. 북측에서는 수석대표를 맡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신원철, 리현, 로경철, 김철규, 마원춘 대표 등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실무자 6명이 참여했습니다. 보도부문 협상대표로 회담에 참석한 권혁기 춘추관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충분히 회담했고 해야 할 논의는 다 했다고 말했지만 최종 결정 전까지 회담 내용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 중에 있지 않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중국이 최근 고율 관세 보복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우리는 중국과 무역 전쟁 상태가 아니라며 그 전쟁은 미국을 대표했던 어리석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문에 지금 미국은 해마다 5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와 3천억 달러의 지적 재산권 손실을 보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지속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이날 언론에 시행에 들어간 보복 관세 조치는 아직 아무것도 없으며 이런 것들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설리번 미 국무장관 대행과 추이 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가 어제 국무부에서 만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은 상태라고 댄 고츠 미 국가정보국장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어제 고츠 국장이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 보도에 따르면 고츠 국장은 김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 이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 단계에서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어떤 문제를 논의하길 원하는지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계획이 아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동구탄의 반군의 마지막 거점이자 최대 도시인 두마에서 반군의 철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국영 산하통신은 오늘 두만의 최대 반군 조직인 이슬람군 내부의 불일치로 인해 반군의 퇴각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반군 퇴각을 위해 두마에 보낸 버스들이 빈 차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도 철수한 반군들이 도착한 지역에 있는 터키군의 조치가 퇴각 중단을 촉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반군의 철수 중단이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샤히드 카칸 아바시 파키스탄 총리가 내일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아바시 총리가 내일 하루 일정으로 카불을 방문해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아바시 총리의 아프간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방문은 가니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바시 총리는 가니 대통령을 만나 아프간과 탈레반 간 평화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긴급회의에서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에 대한 러시아와 영국의 공동조사를 요구한 러시아의 제안이 부결됐습니다. OPCW 집행이사회가 어제 실시한 표결 결과 러시아의 제안은 17개 회원국이 기권한 가운데 반대 15표, 찬성 6표로 부결됐습니다. 중국과 아제르바이잔, 수단, 알제리, 이란 등은 러시아의 제안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자국이 연루됐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하며 미국과 유럽연합이 영국의 편에 서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표결에서 17개국이 기권하는 것은 집행이사국의 절반이 미국과 영국의 입장을 지지하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